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고 그리하여 말씀 듣고 믿음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11절을 공부했고 지난주에 12절을 공부했습니다. 11절은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절에는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3절로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 세례를 공부하면서 이 세례가 표화인이다. 즉 우리의 그 구원의 현실을 표하고 또 믿음으로 받을 때 인쳐주시는 그런 성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죠.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이제 새 마음을 주시고 즉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표하고 인치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을 표하고 인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이 물,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물이 구약에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인들에게 모세가 홍해 건너는 것을 세례 받았다 성경이 가르치는데 애굽 군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좋은 게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씻어지는, 즉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짐을 표하고 인칩니다.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즉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 현실을 표하고 인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이 성례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도 그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성찬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신다.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례도 그 애굽 군인들 세례받고 그냥 죽습니다. 왜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뭐 현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을 하는 모습으로 바다 건너편에 다시 나오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희가 세례를 안 줍니다. 신앙 고백을 먼저 받고 세례를 줍니다. 세례 자체가 무슨 그 자체에 특별한 무슨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이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자체에 만약에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라면 안 믿는 사람에게 줘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게 되죠. 이렇게 믿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 자체에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걸로. 그래서 안 믿어도 주기만 하면 왜?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다 이거죠, 은혜가. 성찬도 그래서 믿거나 안 믿거나 뭐 올바로 하거나 안 하거나 무조건 받아 먹으려고. 왜? 그 자체에 무슨 미신적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 이 미신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면 유아 세례는 왜 주느냐? 이렇게 이제 퀘스천이 나오게 됩니다. 왜? 유아는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아가 이제 커서 꼭 믿는다. 왜? 교회의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안 믿는 자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아 세례는 왜 주는 건가? 우리가 그러면 그 유아에게 심판의 표를 지금 주는 것인가? 이런 퀘스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교회 삶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분명하게 할례가 언약의 표라. 즉 이 언약의 표를 주어 그 사람이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언약 백성임을 표하는 것이죠. 바로 언약의 표라. 그런데 그 구약에 보면은 할례를 어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할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즉 언약 백성임을 표한다 이 말입니다. 즉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사람이 언약의 멤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즉 언약의 범위와 구원의 범위 이게 똑같은가? 아니면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 로마서 9장 6절 여러분과 많이 본 내용인데요. 로마서 9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 이 말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가 사도 바울 네가 한 말 같이 지금 이제 참 이스라엘은 교회고 그 이스라엘은 이제 이 세상 이스라엘은 망한 거다. 이렇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거 아니냐. 구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근데 두 번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세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두 번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다 했을 때 그거는 천국, 참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나면 무조건 언약 백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 없죠. 자기가 안 받으면 할례를 안 받아서 뭐 끊겨지는 거, 뭐 죄를 져서 돌로 쳐 죽여서 진에서 쫓겨나는 거, 뭐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구약 그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범위, 언약이라는 것이 포함하는 사람들하고 참 구원을 얻는 사람들하고 그 범위가 언약이 넓으냐, 구원이 넓으냐 이 말입니다. 언약이 넓습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 백성인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를 구약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원리를 이제 신약으로 가져와야죠. 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런 거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올 때 바뀌고 또 구약적인 게 없어지는 게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구약에 나올 때 그 원리는 안 없어집니다. 동물 제사는 없어지지만 동물 제사가 보여주는 원리, 즉 인간의 죄가 지금 그 동물에게로 옮겨져서 인간 그 죄인 대신 동물이 죽는, 그 제물이 죽는 이 원리,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신약으로 넘어왔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리는 그대로 넘어옵니다. 다 이렇습니다. 원리까지 하나님이 없애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표현하거나 그 원리를 증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 예표적인 수준에서 이제 참이 오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원리까지, 구약의 원리까지도 다 버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주일날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버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언약의 범위와 구원의 범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죠. 그러나 언약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 원리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는 구절을 보세요. 11절과 12절. 근데 여러분이 그걸 연속으로 읽어보시면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할례와 세례를 연관시켜 주십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관시켜 주는 수준이 아니라 할례라는 단어하고 세례라는 단어를 서로 바꾸었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벌써 공부한 내용이 공부했죠. 할례가 의미하고 있는, 할례가 표하고 있는 것하고 세례가 의미하고 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크게 설명한다면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현실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죠. 할례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즉 사도 바울이 그래서 11절에 할례 얘기하다가 12절에는 세례를 얘기하고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현실을 표하고 인칩니다. 할례도 표였습니다. 표. 저기 가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본 내용인데요. 지금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데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4장에서 강조를 하시죠. 그리고 9절에 오게 되면은 그런즉 이 행복이 즉 이렇게 구원받는 그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왜? 그 당시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할례를 받아야, 즉 율법의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행복, 그 구원의 행복이 할례자에게 오는 거냐? 무할례자에게도 오는 거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칭해 주셨을 때는 그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받았을 때라 이 말입니다.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할례도 안 받은 자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12절. 또한 할례자의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도 그 다음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여기도 그 우리가 보통 그 성례를 표와 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나오죠. 할례가 표입니다. 그런데 또 인입니다. 즉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현실을 표하는 것으로 해서 할례를 받을 때 인쳐주신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현실을 인쳐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또 얘기하냐. 왜 우리 세례도 표와 인인 것처럼 할례도 표와 인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지금 할례와 이 세례가 어느 정도로 같은 것인가, 그러면서도 방법이 달랐는가, 이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가 정가됨, 아까 예수님의 의를 입는, 그게 세례도 그런 표였죠. 똑같잖아요. 할례하고 세례하고. 아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표와 인도 똑같고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있는 이것도 똑같고 이제 이것만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면 이제 쉬워집니다. 왜? 이 골로새서 2장 이 11절 12절이 이 세례에 있어서, 유아 세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할례하고 세례하고 연관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주라는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할례하고 세례가 똑같은 건데, 그런데 구약에서는 분명히 할례를 주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런 명령이 없어지고 세례를 주라. 아, 그러면 웬만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아, 이제 할례는 없어졌고 그 할례 위치에 세례가 주어졌구나. 이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할례와 같이 세례도 언약의 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로도 세례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까 어른의 세례에서는 우리가 그 세례가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그 구원의 현실의 표와 인인가 이런 거를 말했는데, 또 세례가 어떻게도 쓰여지느냐? 언약의 표로도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즉 할례를 리플레이스하는 언약의 표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이제 교회에서 언약의 표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이제 어린아이들이 언약의 멤버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 지금 뭐 세미 같은 아이들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언약 백성이 아니냐. 왜? 언약 백성이면 언약의 표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8일 만에 언약의 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언약 백성이니까. 근데 요즘 교회가 유아 세례를 안 줍니다. 줘도 참 이상하게 줍니다. 즉 침례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안 줍니다. 아예 유아 세례는. 그리고 장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도 두 살까지만 주고 두 살 지나면 유아 세례 안 줍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대부분의, 아니 제가 아는 모든 장로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두 살까지만 줍니다. 그럼 세 살짜리는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두 살은 언약 백성인데 세 살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두 살을 지금 세례 줄 때, 유아세례를 줄 때 언약 백성이라 해서 주는 거면서 왜 세 살은 안 주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이해하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두 살은 주고 세 살은 안 주고. 글자 그대로 유아세례라. 유아만 준다. 조금 큰 애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다듬어야 됩니다. 왜? 아, 화가 납니다. 저는 이런 거 얘기하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하는 이런 교회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애나바프티스트라 이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1500년도에 애나바프티스트.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1500년도에 와서 독일에서 애나바프티스트 그 사람들 빼놓고는 꾸준하게 유아 세례를 준 그런 그 자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옵니다. 안 준 적이 없습니다. 유아, 이 어린아이들 세례를. 근데 이제 독일에서 1500년도에 이 애나베프티스트들이 요즘 베프티스트 그 침례 교회의 그 교리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서로 이런 다른 결론이 나오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크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하나님 백성들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그 세상 이스라엘은 또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뭐 교회는 이제 다 휴거되고 이제 세상 이스라엘만 남아서 이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천년 왕국을 세운다. 이런 게 세대주의 아닙니까? 근데 세대주의를 믿는 지금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웬만한 라디오나 테레비나 유명한 그런 가르침은 다 세대주의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 세상 그 이스라엘에 특별한 의미를 둬서 교회하고는 분리시켜서 이게 다 세대주의적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fulfill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표. 아까 동물 그 제사가 예수님의 참 제사를 예표하듯이 구약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교회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겉으로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것은 신약이 구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주의적 그런 가르침, 그리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보지 못하면, 연속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딱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이제 교회입니다. 이건 성경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그러면 사도행전이라 그럽니다. 그럼 아담은 교인이 아니었습니까? 아담은 교인이 아닙니까? 물론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하신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 교회의 백성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시내산이라 그러면 모세 때 아닙니까? 모세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 교회라 그러십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지금 어디에도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거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천국 가갖고도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나누어져갖고 한 그룹은 높음을 받고 다른 그룹은 뭐 세컨 클래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함을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라댕이라 칭함을 받은 자니라. 빌립보서 3장에 오면 이제 예수 믿는 자들 보고 너희가 참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시죠. 근데 지금 육체로 할례 받은 자들에게 무할례 받은 자로 취급을 당하던 너희들, 즉 이방인들. 그때의 12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15절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둘로,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새로운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지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은 구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은 교회가 받는 복이 아니라 그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는 이제 휴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휴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휴거도 안 믿죠. 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들림을 받는 거. 그래서 결국 여러분도 저도 휴거하지만 그러나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이 구절 하나로 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우선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 3장 마지막 구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제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그리스도한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세대주의자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근데 너무 이런 것으로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들도 말합니다. 이 빵 부스러기 수준에서는 조금은 유익하다. 우리도 조금은 받지만 완전한 이루어짐은 그래도 세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세대주의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아예 없다 그러더니 우리 조금 그래도 부스러기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연속성을 봅니다. 물론 불연속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 제사가 이제 안 하죠 우리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끊기는, 이제 끝나는, 왜? 참 것이 오니까. 그래서 불연속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 파운데이션을 한 것은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크리스천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여러분 이 신학 그런 배경에서는 아담이 first 크리스천이다. 이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담이 first Christian이라는 걸 못 받아들입니다. 왜?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못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구약의 할례, 구약의 할례가 언약의 표인데 이제 신약으로 그 개념이 그대로 와서 이제 새 언약의 표로 이 세례를 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와 세례를 바꿔 쓸 수 있을 수준에서 똑같이 얘기한다는 것, 이런 것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끝났고 신약은 이제 그 할례의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에서 배우는 개념은 신약 백성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약의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구약 내용도 그 개념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버릴 거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게 연관이 안 된다,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유아 세례를 지금 구약 할례를 주는 개념에서 가져오면, 아, 그럼 유아를 세례 줘야 되는 건 너무나 뚜렷하니까요. 왜? 할례는 8일 만에 줬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때 줬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갖고 왜 유아를 세례 주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 할례가 가르치던 내용도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 할례의 개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에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언약 백성. 근데 보세요. 구약의 그 언약 개념. 항상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나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과 언약을 맺는다 그러십니다. 언약 랭귀지가 항상 너와 내 자손입니다.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만과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녀.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다. 그러면 그렇게 할례 받은 다 그런 사람들은 다 천국 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언약의 표로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언약 백성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걸 교회 멤버라 그럽니다. 교회 멤버가 되면 그러면 다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교회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 표로야. 그래서 유아는 표만 받은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와 인이라 그랬죠. 근데 표만 받는 겁니다. 인으로서는 아직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사용이 됩니까? 그가 이제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9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물론 여기서도 배경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죠. 다락방에서 이제 그 뭐야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시작인데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지만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와서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아니, 2장 39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너와 너의 자녀. 신약에 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의 7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도덕적 수준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우세한 것도 거룩한 건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배운 게 뭡니까? 신의 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그럼 신의 산이 거룩하다 했을 때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산이 도덕적으로 거룩합니까? 즉 거룩하다 거기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Set apart, 그죠? 구분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사용되도록 구분된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즉 이 언약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개념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그들을 향하여 뭐랍니까? 거룩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했다 이 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set apart, 구분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거룩합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멤버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세상에서부터 구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장에 가셔서 14절을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이 거룩은 아까도 말했듯이요. 지금 참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set apart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그 부모를 인하여 그 자녀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너와 내 자손. 그래서 이 구절로 해서 우리는 부모 중에 한 명만 믿으면 그 자녀를 세례를 줍니다. 너와 내 자손이라 그랬기 때문에 부모 둘 다 안 믿으면서 우리의 세례도 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왜? 너와 내 자손인데 너희는 안 하면서 네 자손은 언약 백성. 이건 아닙니다. 이건 성경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만 믿든지 아빠만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믿어도 여기 자녀가 거룩하다고 하니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들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려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빠르면 11살, 뭐, 늦으면 뭐, 17살, 뭐, 언제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세례를 안 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기독교인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멤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안 주면. 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안 주는 사람은 어떻게 키우냐 하면은 자기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하면 세례를 줘야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너 그런 짓 하지 마. 너 그런 짓 하다가 너 지옥 가.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 자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선생이 그런 소리 하는 애들, 그 주일학교 애들 보고, 야, 니네들 그렇게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소리 못 합니다. 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고 키웠습니다. 태어나는 그날부터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네들 보고, 야, 너 그런 짓 하지 마. 너 천국 백성이 하나님 아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런 짓은 그 하나님 아들하고 안 맞는 거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지. 너 그따위로 하다가 천국, 지옥 간다. 이런 소리는 안 하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지금 그 아이를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안 여겨줄 거면 왜 그런 소리 못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 아들, 세 살짜리 내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겨주지 않으면 제가 그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왜 세례를 안 주는 겁니까? 왜? 제가 그런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를 어떻게 취급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에서? 그래서 랭귀지를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랭귀지가 어때요? 세 살짜리부터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 고백을 하면은 뭐 한다고 합니까? 입교한다고 합니다. 그 단어를 보세요. 입교. 입. 출입. 들어간다는 거죠. 교회. 그때 드디어 입교. 교회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단어는 쓰지 마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난 지 뭐 엄마가 최대한 빨리 회복되는 대로 세례를 주면서 그게 입교입니다. 그때 교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 멤버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 이런 엄청나게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쫓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네들은 교인도 아니니까 어디 나가서 딴짓하라고. 아니, 예배 같이 드려야지. 부모하고 같이 드려야지. 왜 내쫓는 거예요, 애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 보고 너 저기 가 있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애들은 딴 데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백성들 그 부모 옆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인데 왜 같이 못 나가게 딴 방에다 집어넣어놓고 예배도 아닌 이상한 뭐 액티비티나 하고. 제가 지금 화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로 인정을 안 하는데 언제까지? 신앙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그 아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며 키우는데 언제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완전히 증거할 때까지. 아, 이게 어른이 돼서도 뭐 제 입으로 안 믿는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증거가 될 때까지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멤버십이 그렇습니다. 출교 될 때까지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저 교인은 저거 기독교인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출교가 될 때까지는 교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교회의 당회가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재판하여 출교하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 자기 생각으로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자기는 안 믿는다 그랬을 때는 그땐 출교죠. 아까도 말했듯이 세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세례 받은 자가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약 백성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냐? 언약의 표니까. 언약의 표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러나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 objection이 뭡니까? 이 아이가 커서 정말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서 세례를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를 주는데 그러면 신앙 고백한 어른은 확실히 천국 간다는 것을 그 세례 주는 사람은 완전히 저한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모르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어른도. 아니에요.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의 목사는 내가 세례 준 자는 다 천국 간다고? 그럼 어차피 천국 갈지 모를지도 모르면서 주면서 왜 아이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유로. 말이 됩니까? 저한테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저는 언약의 표니까 제가 안심하고 줍니다. 저보고 하나님이 너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사람한테만 세례주라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줍니까? 못 줍니다.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나 언약의 표니까 언약의 표를 받았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구분하여 그 언약적인 그 백성들을 지금 언약의 그 복을 주시면서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언약 백성이 돼서 나는 참으로 천국 백성이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압니다. 목사한테도 속일 수 있고 당회한테도 속일 수 있고 자기는 압니다. 참으로 믿는가. 그럼 참으로 믿으면 그럼 장담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은 거죠. 여러분은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참 천국 백성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믿지를 못한다. 아이들 수준에서는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는 확실하지만 믿지 못한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말하죠. 세례 요한은 그 자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자기 엄마 뱃속에서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뵈고 그 가까이 오니까 기뻐서 뛰웁니다. 그게 왜 기뻐서 뛰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애한테. 그 저희 뭐야 시편 22편에서도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9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즉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젖 먹는 아이도 믿게 해주시면 믿는 거죠. 왜 또 아이는 못 믿을 거라는 거는 이건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아세를 주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언약의 약속을 확신하며 키우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그래도 많이 이렇게 하는 단어가 아니 이 구절이 잠언 22절 5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걸 확실하게 믿고 한 겁니다. 제 자신을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아빠의 무슨 스킬을 믿고 내가 뭐 그런 방법을 많이 알고 이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 때 가르치면 커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가르쳐야죠. 안 가르치고 이런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쳐야죠. 저도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은혜스러운 하나님이라서 정말 한심하게 했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했을 경우에 그래도 은혜를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해놓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3살 때 데려오셔서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는 그 3살짜리 아이를 세례줍니다. 4살 때 데려오셔도 세례줍니다. 5살 때 데려오셔도 세례줍니다. 왜? 다 언약 백성이 되니까. 6살, 7살, 8살 다 줍니다. 오셨는데 그 아이가 이제 커갖고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거면 아 그러면 어른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 유아 세례 줍니다. 왜? 언약의 표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을 여러분과 함께 그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냐? 저는 항상 아이들, 한 살짜리 아이들에도 그 몇 명이냐에 꼭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 불리라는 게 아니라 제 믿음입니다. 제가 교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끝을 내야 되겠네요. 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아 세례 주라는 말이 없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주일날 예배 드려라 이 말씀도 없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원리는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정확한 명령이 없고 정확한 단어가 없다고 그러면 성경에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통하면 삼위일체도 우리는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례를 언약의 표로 해서 그 언약 백성들의 표로 주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다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유아 세례주라는 말 정확하게 없지 않느냐? 우리는 없죠. 당연히 없죠.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디 명령이 있습니까? 그러나 원리를 성경에서 찾은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의 원리하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부활한 게 아니라 주일날 부활하여서 이런 그런 원리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잡는 거 아닙니까?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구약서부터 이런 모든 원리를 다 합쳐서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가 신약의 새 언약의 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언약 백성들임을 받아들이고 즉 교회 멤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꼭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 데려갔는데 여러분만 하나님 백성으로 받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이것이 보통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두 살까지는 언약주의 저희같이 하다가 세 살부터는 침례교회로 갑니다. 도로. 이건 뭡니까 도대체? 깜짝 놀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거짓 가르침을 지금 공격하는 그 내용에서 지금 이 할례 세례 이것도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정말 말씀을 저희에게 잘 이해하고 믿게 하셔서 정말 말씀대로만 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잘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에서 저희가 뚜렷하게 깨달아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